우리 지난 주일 믿음과 들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먼저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누구를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갈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뱀의 말을 듣느냐. 뱀의 말을 들었더니 범죄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느냐, 더 본질적으로는 누구를 더 믿느냐, 그 이제 일입니다.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는 자꾸 이제 이걸 율법적으로 봐서 자꾸 지켜라 행하라 이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하려고 막 애를 쓰거나 그거 좀 한 것 같으면은 체크하고 나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거나 그거 못하면은 막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켜라고 하는 샤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동사로 보기보다는 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보다는 지키기 위하여 혹은 간직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무 소중하고 거기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니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목적은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할만하면 하고 아니면은 말고 일단 한번 들어보고 딜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신뢰하겠느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속삭이고 내 안에서 속삭이는 그 음성에 더 가치를 두고 그거 따라가겠느냐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은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말씀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God does not forgive our excuses. He forgives our sins that we confessed. 하나님은 변명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변명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못됐게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못됐게 얘기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때 그 나쁜 짓을 내가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누구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이게 다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유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오닝하는 것,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죄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가지고 사해 주시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안이를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같이 우리 상현 전도사님도 그렇고 와이프 되는 수연 사모님도 그렇고 같이 이제 섬겼던 교회가 토렌스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중고차였습니다. 타시던 차인데 제가 이제 멀리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아이들 유치원 라이드 주는 것도 너무 어렵고 막 뭐 시간별로 렌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 렌트해가지고 아내가 뭐 애들 유치원 데려다 주고 막 이러는 걸 이제 어떻게 아시고는 자기 차를 주신 거예요. 그게 벤츠였습니다. 벤츠. 멀세디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벤츠이기 때문에 더 묵직하고 더 멋있습니다. 기름은 좀 먹지만.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 무렵에 또 이렇게 차가 없이 계속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청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또 얼마 뒤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보니까 여행을 좋아한대요. 근데 막 늘 그냥 교회 직장만 다니면서 여행도 못하고 했길래 그 차를 이제 제가 줬습니다. 너가 좀 타고 다니다가 너가 갈 때 내가 받으마.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은 교회 다니는데 또 장로님이 보시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말씀은 드려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여차여차 해가지고 제가 일단 그 차를 그 형제 줬습니다. 그때 이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 그래요? 아 그럼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에 문제가 아닌데 아 그 형제한테 줬다가 다시 그 이제 뺏는 게 되니까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 형제는 쿨하게 아 괜찮다고 돌려받아가지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착각한 거죠. 뭘 착각했습니까? 저한테 주셨으니까 저는 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누구 주든지 팔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실은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뭐 파시든지 뭐 타시든지 뭐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셨을 수 있겠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타라고 드렸는데 이상한 청년 주고 하니까 이제 장로님 입장에서는 좀 그랬을 수 있죠.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소유권의 문제예요. 저는 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게 아니었어요. 아직은 조금 더 탔으면 제 게였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라고 확실하게 소유를 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변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어떤 변명이 있냐면은 내가 좀 지금 믿음이 좀 약하고 또 내가 아직까지 좀 세상적인 욕심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지금은 내가 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좀 어렵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핑계고 변명입니다. 혹은 큰 착각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또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There's only one size Holy Spirit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ere's no small size Holy Spirit. There's no extra large size Holy Spirit.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것도 누구의 힘으로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신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금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살리신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리신 거죠.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누구 안에도 계신다? 너희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이. 뭐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막내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더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가지고 우리가 지난 두 주 새벽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 육체의 일, 내가 막 싫어하는 막 그런 죄된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은 이루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거 가지고 막 하니까 안 되죠. 어둠 가운데 아무리 주먹질 해봐야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좀 제가 한 5년, 10년 예수 믿고 성경도 한 3독, 4독 하면 아, 그때는 좀 뭐가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겠죠. 말씀대로 좀 살 수 있겠죠. 아, 좀 내가 좀 헌신하며 살 수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그 영이 와 계세요. 그리고 그 영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거는 process고 journey입니다. 이건 과정이 있죠. 하지만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과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내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성격의 모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생각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대처하면서 그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내가 5년이 있어야 10년이 지나야 뭔가 좀 내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것에서 익숙해지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고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믿고 세례받아야지 혹은 예수 믿고 10년 지나야지 가능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신이 되고 왕이 돼봤고 주인이 돼봤더니 형편없었습니다. 미저러블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요. 저는 아직 목사님 좀 세상적인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요.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야 내가 그래도 좀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야 좀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물론 이 결단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모험이 넘치는 삶이고 가슴이 벅찬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늘 받아. 심지어는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막 돼. 그냥 부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신앙의 연수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게 still small voice, 작고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이제 야곱의 같은 경우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다가 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막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이트 엘, 베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죠. 여기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가 몰랐다는 겁니다. 왜?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삼손의 예를 볼까요? 사사기 16장 말씀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몇 번 이제 속인 다음에 마지막에 자꾸 이제 들릴라가 힝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마음 약해져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잘랐죠. 그랬더니 힘이 떠난 겁니다. 그 다음 20절 보시면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간 것을 삼손이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미세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알지 못하더라. 너무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이죠. 더 무서운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성경을 보면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이제 맥락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종교인들에게 이제 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랑하는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비가 사탄이다. 그래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듣고 엄청 기분 나빴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보다 더 심한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예수님 뭐 싸움에서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혹은 저 사람 그냥 어떻게 좀 감정적으로 좀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니까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나는 선민이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실상 내 아버지 실제 아버지는 마귀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8장 38절 그 앞에 몇 구절 앞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그들 아버지인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니까, 선민들이니까. 또 이 가운데는 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둘 다 듣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이쪽은 똑같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에게로부터 듣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야 나도 하나님이니까 나도 삼위일체 중에 하나니까 그냥 내가 말하는 것도 이거 다 들어 그냥 내 생각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다 알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겠죠. 하지만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영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 누구? 마귀? 아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참 쉬우면서도 어떤 사람한테는 참 어려운 게 이게 조금 이제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쉬워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분별하기 어려운 게 내 생각 같거든요. 하나님이 막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막 환상으로 보여주 이런 경우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드뭅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임프레션을 통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생각나길래 기도하고 전화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참 어려운 지금 일을 겪고 있고 내가 전화한 거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또 함께 전화로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고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개 집사에게 전화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나. 그 생각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봐야 확인되고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연습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잘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뭐 TV를 안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TV 볼 때 캐피탈 원 그 크레딧 카드 광고에 늘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What's in your wallet? 이렇게 해서 네 지갑에는 뭐가 있어? 캐피탈 원 카드가 있냐? 캐피탈 원 맞죠? 디스커버인가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Who's your daddy? Who's your daddy? Who's your father? 내가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비는 누구인가? Who's your God?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래요. 뭡니까? 뭐 어부들 얘기하는 겁니까? 이 배는 무슨 배죠? 이 스톰액이에요. 자기 배가 신이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에피타이스라고도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게 내 신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어. 만몬신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돈이거든. 돈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계속 듣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그걸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라. 우리가 읽었던 시편 95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다 찬양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자. 그냥 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 높여서 외치재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막 시를 지어가지고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여드리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 얼마나 기쁘냐, 감격스럽냐, 같이 노래하자, 같이 뛰놀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또 7절에 나와 있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돌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너희는 무리바의 소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라. 말씀은 듣는데 우리의 약점은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저는 대학교 때 마음이 엄청 완악했던 때가 있기 때문에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가지고 뭐 어떤 은혜가 와도 막 어떤 막 이제 그래가지고 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뭐 정말 강팍한 죄인도 가면은 다 변화받고 온다는 그런 수련회도 막 보내고 막 드레스디아스 이런 것도 보내고 했는데 유일하게 은혜 안 받고 내려오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랑 저랑 같이 청년 시절에 다녔던 대학 시절에 다녔던 교회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그 교회 수련회는 가면은 막 귀신이 나오고 막 축사가 일어나고 막 전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막 귀신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러면은 아 쟤네들 이상한 뭐 컬트네 자기들끼리 쇼하네 막 이럴 텐데 나랑 같이 갔던 우리과 선배 누나가 그 교회 사람도 아닌데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선배 누나는 어떤 누나냐? 막 술 마시고 막 사람들 막 흥청망청 놀러 다니고 막 이런 분이 아니라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영훈아 성경 공부하자 이랬던 누나예요. 엄청 열심히 있는 분이죠. 근데 그 누나가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알던 누나가 아니야. 그 눈도 그 누나 눈이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별 난리가 났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웬만한 사람 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저는 뭐 까딱하지 않는 그런 누가 와가지고 저를 붙잡고는 막 방언으로 막 엄청나게 기도하더니 그럴 때 통변을 하는 거예요. 방언한 걸 통변하는데 하여튼 뭐 이제 핵심은 그런 겁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대해 주셨던 다른 분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분명히 목사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목사님 아들이 이제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기도가 다 튕겨져 나오더래요. 막 화살을 쏴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다 튕겨져 나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다. 이 사실에 여러분들 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변화받기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알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많거든요.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거부했어요. 근데 참 이게 영적인 원리 같은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럼 거부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례해서 혹은 거기에 반비례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듣고도 불순종하면 그것을 사술의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Sin of witchcraft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몰라서 순종 못한 게 나. 듣고도 순종 안 하면은 참 어려운 거죠.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왜 완악하게 됐을까? 무리바에서의 사건, 마사에서의 사건이 뭡니까? 둘 다 같은 사건이거든요. 물론 두 개 다른 때에 있었던 일들이기도 하지만 광야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우리 잡아 죽이려고 광야까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우리 물이 없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반석을 치니까 혹은 한 번은 또 가리키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죠. 그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기의 배가 신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도 가르고 그 당시에 최정예 부대였던 이집트 군대도 수장시켜버리고 놀라운 팔로 안아가지고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신은 누구다? 자기 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거 안 주고 마실 물 안 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신뢰해라. 신뢰해라. 나를 좀 믿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나를 기뻐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런 마음으로 그분께 귀 기울이면은 들려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사람, 비결이 뭘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 같지만 사실은 누구 생각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과 나의 생각이 딱 일치가 되니까 이거는 뭐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셔. 그래? 그렇게 하면 될까? 하는데 갑자기 막 일이 그렇게 막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술술 잘 풀리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일이 잘 풀린다고 해가지고 축복받은 것, 하나님 복주시는 사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의 뜻과 생각을 내가 기뻐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다 보면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야. 이게 뭐가 뭔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순간까지 오게 되면 이러면 너무 놀랍죠. 이러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멋있고 또 모험 넘치고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막 그대로 다 돼. 왜? 그 생각에 씨앗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나가라.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오늘 아멘으로 또 예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